신명기 32장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므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굳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켜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받는 일을 실패하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를 경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경우를 심각하게 경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 노랫말을 만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19절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해서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 사랑에 대한 그 감정과 그런 그 시각에서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녀로 사랑의 대상으로 취급하셨는데 그 사랑에 온전한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분냄이지 심판하시기 위한 분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잘잘못을 심판하여 너희는 잘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벌주고 내 앞에서 물리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진노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슬퍼하시는 모습이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라. 신실치 못하다 하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그 제3자의 입장에서 감정이 없이 순전히 법과 무슨 규칙에 의거한 냉정한 판단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말하자면 진노 그의 자녀에게 행하시는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얘기는 다 21절에 나온 얘기에 구체적인 뭐랄까요 형태 혹은 그 방법 이런 것들이고 내용은 21절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치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이제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지 않은 자들을 백성으로 삼은 것 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뭔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류에게 주시는 벌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그 벌 주는 형태는 무슨 그 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애굽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신 것 같은 그 열 가지 재앙에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적극적인 어떤 형태의 재앙들 또는 그 공격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훨씬 특수한 경우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는 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 24절이고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 상실하고 부패하고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그리고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우리는 벌이라는 것이 무슨 지진이 나고 무슨 연병이 들고 뭐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것이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가장 무서운 병은 사람이 자기의 부패한 마음대로 마음껏 살게 내버려 둬져 있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감독을 하지 않고 누가 보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줄 끊어진 연 같은 것이고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모든 인류에게 준 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부끄러운 일과 그 어리석은 일은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류가 살아오면서 각 그 인간이 사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만든 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신들이 많은가. 곰, 소, 무슨 우리나라도 보면 뭐 고목나무. 정말 어처구니 없죠. 사람이 고목나무에게 가서 절을 하고 큰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건 참 우스운 것이죠. 개화기에 이런 우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노래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그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제 노래는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시골 사람이 편지를 써서 전봇대에 붙여놓고 어머니 집에 붙여달라고 했는데 편지가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 서울 구경을 다녀온 사람이 시골에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갔다 전기불을 보고 전기따마를 하나 뚝 떼어 갖고 와서 이제 시간이 되면 불이 들어올 줄 알고, 이제 불이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서울 자랑을 하려고 천정에다 붙들어 매놨는데 이놈이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개화기에 이런 얘기들. 지금 보면 우습기 짝이 없죠. 우리가 클 때 벌써 우리 부모님들이 영어 단어를 틀리게 얘기하는 걸 갖고 우리가 놀리곤 했습니다. 뭐 이대원 목사님 어머님이라고 이제 이름을 못 밝히겠는데 컨테이션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컨디션을 컨테이션. 그래서 그 아들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늘 컨테이션이 나쁘다 저희 어머니는 레슨을 받는다는 걸 밤낮 랜싱을 받는다 그래갖고 우리를 웃기곤 했어요. 우리로서는 그 뭐 꼭 그렇게 비웃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비웃는 거였어요. 그런 게. 근데 인류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어리석음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가서 엎드려야 되고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하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옛날엔 연금술이라는 게 있었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연금술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금을 만든다는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속에서 금을 만든다고 하는 연금술사라는 유명한 사기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모래를 가지고 금을 만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무슨 이상한 데 가서 엎드려서 바위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혹은 짐승 앞에 가서 그가 신이라 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서로 비웃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에 오면 그게 돈이죠. 권력이죠. 돈은 사람이 쓰는 것이어야 되는데 돈에 붙잡혀가지고 돈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다.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저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저 수군수군하는 저 비방하는 저 이런 모든 일들을 보세요. 그 악당들의 비극은 뭐죠? 악당들의 비극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데 비극이 있죠. 그 편을 짜서 뭘 털기로 했는데 터는 동안까지는 서로 편인데 털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아무를 믿을 수가 없어서, 뭐 대표적인 작품을 보자면 정글북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 어떤 사냥꾼들이 숲에 들어갔다가 그 모글리가 폐허의 사원에서 얻어나온 이 보물 단창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셋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내에 나가서 팔아서 3등분 하기로 했는데 셋이 다 죽고 말이죠. 한 사람이 밥을 하게서 쌀을 씻으러 간 동안에 둘이 공모해서 이 하나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고 둘이 죽습니다. 쌀 씻으러 간 놈은 쌀에다 독약을 타고 둘은 쌀 씻는 놈을 찔러 죽이죠. 그래서 죽고 죽는 놈이 해놓은 밥 먹고 둘이 죽어서 결국 다 죽죠. 사람들은 자기가 악당짓을 하는 한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사는 자는 정말 목숨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벌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어둠 속을 헤매고 더듬고 있으면서 각각 자기만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좀 더 분명한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7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요. 여기 이 죄지은 자들이 받는 벌을 보십시오. 마음이 허망해. 허망하다는 것은 그 관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쌓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초를 놓을 수가 없고 걸어간 발걸음들이 그 누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고 목표 없는 것에 화살을 날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허망해서 오늘은 이리 갔다 내일은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누적돼서 어떤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쌓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감각 없는 자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저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받는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신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등불이 있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고 인도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고 목표가 있으며 그들이 걷는 발걸음은 누적되어 복된 길로의 길을 이렇게 쌓아가도록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 같이 내비두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고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이라 하겠다라는 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으로써 갖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맞으면 지식이 있고 분별이 있고 하는 것으로 보호받는 모든 것을 해체해서 일반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무지함과 허망함과 그 상실함 속에서 사는 그 법칙 속에 넣어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없는 자니까 그 상실함 속에 있고 그 더러움 속에 있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온전한 목표를 알고 있던 자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규칙과 그 보호와 그 인도하심으로 인도함을 받게 만든 자들을 이 속에다 넣어버리면 미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고 세상의 유혹대로 살자니 속이 캥기는 이 고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내는 꾀가 뭐냐면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와 세상에서의 재미를 동시에 가지느냐 이 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꿈 깨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나 오늘부터 너 인도하지 않고 너 지키지 않겠다 나 너에게 생명과 진리와 등불이 되는 것을 거두겠다.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원칙과 그 법칙 속에서 살아라. 이게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벌이라고요. 최고의 벌이라고요. 부모를 가진 자가 부모 없는 동네에 가서 사는 겁니다. 고아원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부모가 없었던 애들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죠. 미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벌은 언제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벌은 뭐냐 하면 저들을 치고 저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뜻과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봐라 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벌이지 그냥 무정하게 내 말 안 들어? 뭐 날 외면해? 너 맛 좀 봐라 이런 벌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분명히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걸 오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뭐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꿈 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그 자리와 그 책임과 그 특권과 그 지위를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왜요? 그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줄 드디어 아는 거예요. 고와 같이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보고 뭘 알아요? 거기가 더럽고 그죠? 어리석고 부패하고 그건 무지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보면 자녀들이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마라 이런 거는 상당히 구차한 훈련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이야말로 본인에게 상당한 자랑이라고요. 그거 식사 예법을 따라 먹는 것이 그냥 막 먹는 것보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지나면 그 사람의 그 사람들 자랑이라고요. 저 사람 배웠구나. 저 사람은 고급하구나. 막대 먹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화장을 한다. 그래도 화장이란 건 이쁘자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나왔을 때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그리지 마세요. 화장이란 건 그런 뜻이에요. 남자가 넥타이를 메고 나온다.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대접하여 나왔다라는 뜻인 겁니다. 너무 넥타이를 해서 난하게 매면 못 쓰는 겁니다. 뭐 연예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 넥타이를 매면요, 체온이 3도가 올라간대요. 제가 여름이 되면 이게 앞에서 설계할 때 더워서 한번 어떤 그 가까운 교인에게 물었어요. 좀 얘기가 통할 만한 사람한테. 그 여름이 되면 목사들도 그 타이를 풀고 이렇게 공무원들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넥타이 매셔야죠. 다른 교회 가라 그럴 걸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걸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말하자면 본인들이 개인 대 개인의 대접 이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대접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목사니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넥타이를 메고 오는 자리에 있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자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러움과 그 상실함과 부패함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받고 있는 것이고 고급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속박받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어떤 구속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랄을 떠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절제하고 분별해서 본인을 고급한 자리에 지키는 것, 자신을 상실한 마음과 무지함과 방탕에 방임하지 않는 것, 이게 실력이고 그렇게 보호받아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로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는 것, 그게 신자된 자랑인 것입니다. 아시겠나이까? 이걸 여러분이 외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금방 세상 사람들이 사는 속에서 이 고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리와 생명과 눈을 가진 채 그 속에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형편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지켜내는 보호며 인도며 자랑이며 영광인가 아니면 그것을 구속으로 느끼고 속박으로 느껴서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비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서 이 신명기의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별과 결정의 노래가 되는가?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진리와 생명과 영원과 자랑과 복됨과 거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부패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허망함과 그 완악함 속에서 더러움에 자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닙니까? 영원한 거룩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자녀된 그래서 의의 병기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을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저 더러움에 자신을 팔고 그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의 저 방탕함을 우리 마음에 시험받거나 유혹받거나 지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다스려 죄를 거부하고 방탕에서 자신을 끊고 우리를 거룩 의와 진리로 하나님께 받죠.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광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다스리는 복된 신앙의 결단과 인내와 충성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